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은 송년주일입니다. 우리들은 형편없고 터물투성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올 1년 동안도 품어주시고 말씀으로 함께 해주신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 우리 먼저 감사와 찬송의 박수를 올려드리시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은혜스럽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보이는 곳에서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마음을 다해 수고해 주신 여러 봉사자들에게도 우리 감사의 박수를 드릴까요? 우리가 사용하는 찬송가의 제목은 그 찬송 가사의 첫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내 영혼이 은총 입어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은 각각 찬송가 438장과 305장의 제목이자 가사의 첫 소절입니다. 히브리 성경의 각 권의 제목도 본래 따로 있지 않고 그 성경을 시작하는 첫 부분이 제목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제목은 브레시트인데 태초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영어 성경이나 우리말 성경의 제목은 모두 70인역 성경의 제목을 따라서 명명되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주전 331년에 나일강 하류에 거대한 항구 도시를 건설하고 자신의 이름을 따라서 알렉산드리아라고 명명했습니다. 그가 사망한 후 주전 285년부터 247년까지 이집트의 왕이었던 프톨레마이오스 2세는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해서 자신이 자랑스러워하는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 소장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프톨레마이오스 2세로부터 요청을 받은 예루살렘의 대제사장 엘르아살은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에서 각각 여섯 명씩 모두 72명을 뽑아서 두루마리 성경과 함께 이집트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을 70인역 성경 세투아 진타라고 합니다. 이 70인역 성경에서 구약 성경 각 권의 제목을 그 성경의 첫 부분을 따라서 명명하지 않고 그 성경의 내용을 따라서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구약 성경의 각 권의 제목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발생, 기원을 뜻하는 의미의 게네시스라고 했고 출애굽기를 엑소도스라고 명명했습니다. 구약 성경의 네 번째 책은 백성들의 인구 조사를 기록한 책이라는 의미의 민수기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을 하고서 2년이 지났을 때 모세는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인구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랬더니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의 숫자는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했던 레위인을 제외하고서 모두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에 마침표를 찍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인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 두 번째 인구 조사를 실시했는데 그때의 인구는 60만 1,730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노예 살이할 때에 애굽 왕 바로가 두려워했던 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숫자가 급격하게 증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노예들인 이스라엘 자손들의 숫자가 늘어난다고 하는 것은 곧 애굽의 재산이 늘어나는 것과 같은 것이라 좋아해야 할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바로 왕이 두려워했던 것은 그들의 숫자가 너무 많이 불어나서 애굽에 맞서는 반란 세력이 될 것을 염려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린 처방전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중노동을 부과하여 곡식을 쌓아두는 도시인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숫자는 급격하게 불어만 갔습니다. 그러자 바로왕은 내려서는 되지 않을 명령을 내렸는데 산파들에게 히브리 여인들이 출산할 때마다 산의 아이를 낳거든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랬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정작 출애굽하여 자유인이 되었을 때는 인구가 늘지가 않았습니다. 38년 만에 이루어진 두 번째 인구조사에서 그 수가 1820명 줄었을 뿐만 아니라 1차 인구조사 때에 개수되었던 사람들 가운데 2차 인구조사 때까지 살아남아 있었던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단 두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출애굽의 후 40년의 삶은 거의 죽음의 행진과도 같았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왜 40년 동안 광야에 있어야 했는지 또 그들이 그 속에서 무엇을 깊이 새겨야 했는지를 신명기 8장 2절에서 6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 속에서 그들의 마음에 깊이 새기고 또 깨달아야 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이 되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백성이 되는데 광야보다 더 좋은 곳은 없었습니다. 민수기의 히브리 성경의 제목은 브미드바르인데 그 뜻이 그리고 광야에서입니다. 히브리어로 광야를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다, 말씀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다바르입니다. 그래서 광야와 말씀의 어근이 똑같습니다. 목자들이 광야에서 양이나 소 등 가축들과 소통하는 모든 행동들이 가축들에게는 말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그 가치를 가장 잘 발하는 곳이 바로 광야 빈들입니다. 목자를 잃은 양이 광야에서 스스로 살아내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 양은 이내 다른 맹수의 먹잇감이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이 인생의 빈들에서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제대로 살아가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오늘 본문도 광야 빈들에 울려 퍼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세례자 요한이 그 사역을 시작했을 때에 이스라엘은 사분오열되어 있었습니다. 지배하는 나라가 지배를 당하는 나라를 통치할 때에 가장 손쉬운 방법 가운데 하나는 그 나라를 분할해서 통치하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일이 동쪽과 서쪽으로 나뉘어졌고 한반도가 남과 북으로 나뉜 것이 그 전형적인 예입니다. 분할하여 통치하라는 로마 제국의 격언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로마 제국의 2대 황제인 티베리우스가 통치할 때에 이스라엘에는 통치자가 본디오 빌라도, 헤롯 안티파스, 헤롯 필립, 루사니아가 있었고 대제사장도 안나스와 가야바 두 사람이나 있었습니다. 그런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 들에 있던 요한에게 임했습니다. 로마 황제나 이스라엘의 왕들에 비하면 요한의 삶은 초라하기 짝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 빈 들에 있던 요한에게 임했습니다. 그가 있던 그 빈 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세례자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에 그가 행했던 사역을 오늘 본문 3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요한이 요단강 북은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요한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세례를 베푸는 일이었습니다. 그가 세례를 베푸는 이유는 회개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회개는 자신이 살아온 지난 삶에 대해서 진하게 죄책감을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또 회개는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눈물을 한 마리나 흘린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회개를 제대로 나타내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자신의 지난 삶을 돌아보며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라고 노래를 부른다 할지라도 그것 역시 회개를 온전하게 나타내기에는 많이 부족합니다. 회개는 헬라어로 메타노이아인데 문자적인 의미는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좀 더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 옳다고 생각하며 살아왔던 그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등진 삶에서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는 것이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던 삶에서 하나님 가까이로 오는 것,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회개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이렇게 호소합니다. 이사야 55장 6절 7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회개하지 않는 악인과 불의한 자의 대표적인 삶의 모습은 자신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 없이 사는 것입니다.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부모의 가슴에 가장 큰 못을 박는 행동은 무엇입니까? 순종해야 할 부모의 말은 귀등으로 듣고 밥과 간식을 많이 먹는 것입니까? 아니면 해야 할 공부를 하지 않아서 좋은 상급 학교에 진학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최악의 불효는 스스로 독립을 선언하고 가출하는 것입니다. 사실 자녀가 집을 나가면 경제적으로는 큰 이익입니다. 쌀값 들죠. 용돈 안 줘도 되죠. 등록금 안 내도 되죠. 방까지 하나 남으니까 세를 주면 돈도 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식이 집을 나가는 것만큼 부모의 속을 상하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부모를 부모로 인정하지 않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녀가 하는 말 중에 부모의 속을 가장 뒤집어 놓는 것은 엄마 아빠가 내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해준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내가 요 모양 요 꼴이 된 게 아닙니까? 라는 말일 것입니다. 그것은 그런 말들은 부모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녀가 부모의 존재를 부정하고 부모의 영향권에서 벗어나 가출하는 것이 가장 자식으로서 바르지 못한 삶이듯이 인간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가장 어리석고 가장 악한 삶입니다. 세례자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면서 전한 메시지를 4절에서 6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 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은 이사야서를 인용하면서 그 말씀이 성취되었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요한이 인용한 바로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 5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사야서를 성경의 축소판이라고 합니다. 신구약 성경이 모두 66권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사야서가 66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성경의 권수와 이사야서의 장수가 동일하다고 해서 그렇게 불리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과 이사야서의 구조와 주제가 거의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구약 39권과 신약 27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도 두 부분, 1장에서 39장까지 39장과 40장에서 66장까지 27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이 인간, 즉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부터 시작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이사야서의 전반부도 인간의 죄로 시작해서 의의 왕이 오실 것을 예언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신약은 세례자 요한의 외침에서 시작해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끝을 맺습니다. 이사야서의 후반부 역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시작해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성경의 축소판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봉독한 이사야서 40장은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죄를 범한 결과로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끌려가 70년 동안이나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과거 우리나라가 일제치하에서 35년 동안 자유를 누리지 못했고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때의 우리나라에는 주권도 없었고 신사참배를 강요당했고 많은 광물과 곡물을 수탈당했고 전쟁에도 끌려나갔고 나중에는 우리말을 사용하지도 못했고 이름마저도 일본식으로 바꾸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겪은 것의 두 배인 70년 동안을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이 지나고 난 후에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아무런 소망을 갖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70년이 지나서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스라엘 자손들이 포로에서 돌아올 때의 기쁨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포로 생활에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꿈에서나 가능한 일처럼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 꿈에서나 가능한 그 일이 현실로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광야에 주님께서 오시는 길을 닦고 사막에 하나님께서 오실 길을 평탄하게 하라고 말합니다. 광야를 떠올리면 광활한 평지가 연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에서는 어디로 가든지 길이 되기 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길을 만드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광야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그곳은 유목민들이 짐승을 키우며 유목을 하는 거의 산지에 가까운 곳입니다. 유대 광야는 남북의 길이가 약 75km 정도이고 동서의 폭은 16km에서 25km 정도 됩니다. 그 광야에는 비가 오면 하천이 되는 와디가 많았기 때문에 마치 그 와디가 군데군데 계곡처럼 들어가 있었습니다. 특히 서쪽으로는 가파른 언덕이 솟아나 있었기 때문에 교통로로도 이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는 산이 있고 골짜기가 있는 완전히 고립된 폐쇄지역과 같습니다. 이러한 곳에 골짜기는 메워지고 큰 산과 작은 산은 깎여서 평지가 되고 굽었던 것은 바르게 되고 험한 길은 평지가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반드시 구원해 내겠다고 하는 강한 의지를 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길이 없는 곳이라면 산을 깎아서라도 길을 만들고 계곡을 메워서라도 길을 만들어서 내 백성을 구원해 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오실 길을 준비하고 우리의 삶의 길을 곧게 하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기대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그 일을 이루시고 행하셨듯이 우리가 누리는 구원의 은총도 우리가 기대하거나 요청했기 때문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심의 결과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본래 우리는 우리의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었던 존재였습니다. 죽었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상태에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때 우리는 세속적 가치관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그것을 추구하였고 우리의 욕심과 욕망을 이루는 것이 최고의 삶이라고 여겨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정반대편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서의 마지막 부분에서 세례자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말라기 4장 5절과 6절 상반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신다고 합니다. 그 엘리야가 세례자 요한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아합 왕이 다스리던 시대에 활동하였습니다. 아합 왕은 구약의 왕들 가운데 가장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었고 하나님을 외면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난 삶을 살았습니다. 그때에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는 이세벨 왕비가 키운 바알 선지자 450명과 갈멜산 산상에서 대결을 벌였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심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셨습니다. 그 의미는 너희들은 나를 떠난 삶을 살고 있지만 나는 너희들을 여전히 사랑하며 너희들은 내 자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빈들에서 외치는 세례자 요한의 일성은 지난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신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포기하신 것이 아니며 여전히 자기 백성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수용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하는 것이고 세례를 받는 이유입니다. 오늘은 2015년 마지막으로 맞는 송년주일입니다. 올 1년이 성도님들에게는 어떠하셨습니까? 또 지나온 생애는 어떠하셨습니까? 지난 1년의 삶이 혹 황량한 빈들과 같으셨습니까? 또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여기 저기에서 일어나 많이 황망하셨습니까? 바른 길을 걷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는데 오히려 비난을 받으셨습니까? 또 살아온 인생길이 끝이 보이지 않는 깊은 터널 속을 걷는 것 같으셨습니까? 그러나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잠잠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주님 안에 품어주셨고 우리 속에 영으로 임재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특히 인생의 전환점에서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주님의 은총과 역사하심의 결과로 우리가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는 사람들에게는 빈들이 빈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현장입니다. 빈들 미드바르에서도 말씀 다바르를 듣고 순종하는 인생은 참 복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15년 송년주일을 맞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라는 표어로 올해를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죄악된 본성으로 인해 자주 주님 밖에서 무엇인가를 성취하려고 했고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품기보다 세속적인 가치관을 품어 세상에서 돋보이고 싶어 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심으로 날마다 새롭게 해주셨기 때문이고 우리 속에 말씀을 주심으로 매일매일 인도해 주셨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삶의 자리가 로마 황제가 있는 자리나 빌라도 총독, 분봉한 대제사장의 자리가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40년을 보냈던 광야와 같다 할지라도 만나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게 하시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있게 하신 곳이 빈들과 같이 여겨진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미 우리 안에 영으로 임해 계시고 벌써부터 말씀으로 우리를 품고 계시는 주님의 은총으로 인해서 2015년을 아름답게 매듭짓게 하시고 2016년을 소망 가운데 출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